창세기가 50장이나 되는 긴 책이지요. 이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가 1장부터 11장까지고 그 전반부는 태고사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혹은 원역사라고도 불려집니다. 전설이나 신화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전반부도 역사이기는 한데 현 시점에서 재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역사라 부리고 태고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후반부는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이 후반부는 역사적으로 재구성이 되는 역사입니다. 장소와 인물들 다 재구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의 일대기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요셉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불러내심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심으로 또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의지를 인간 역사 속에서 천명하고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낳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후손, 먼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의 인류를 구원하려는 구원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족장인 요셉 사이클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 이야기 가운데 클라이맥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소실적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돈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 버린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그런 형들을 요셉은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성공한 다음에 형들을 징계하고 원수를 갚았다면 어떻겠어요? 손뼉치면서 마음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걸 드라마에 올린다면 세속 드라마 이 결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원수 갚는 것으로 맞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요셉 사이클의 마지막은 원수 같은 이 형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죄범한 인류를 조건 없이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꼭 빼 닮았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통이 큰 용서를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가운데 원수 관계로 묶여 있는 모든 매듭을 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역을 세웠습니다.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여기서부터는 히브리 방언으로 형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말로 이야기를 요셉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자신이 요셉임을 알렸고 4절에는 자신은 당신들의 아우이고 또 뭘 언급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 말은 10명의 형들의 가슴을 철렁거리면서 내려앉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20년 전 팔레스타인 그 땅 도단이라는 그곳의 어느 우물가에서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고들에게 요셉은 은 20에 달렸습니다. 요셉이 어땠을까요? 그때 발버둥 치고 난리가 났겠지요. 울고 불고 하면서 형들은 그거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은 20을 받고 말입니다. 형들은 그때 일이 싹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고 몸에 어떻게 했어요?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사건을 형들에게 짚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노예로 팔아넘겼던 당신들의 아우다, 이렇게 말입니다. 당신들의 아우인 요셉을 닮은 사람이 아니고 당신들이 묘해서 도단이라는 그 우물가에서 애굽에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라고 말입니다. 도단에서는 힘이 없어서 형들에게 당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반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형들을 모두 죽일 수가 있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이들을 밝히는데 나는 과거에는 당신들의 아우였지만은 지금은 아니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신들의 아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여기 명사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문장이라는 것은 동사가 없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대화에서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이 명사문장은 개역 번역처럼 현재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나는 당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아우요, 이런 소리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그는 이미 형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곡물을 사러 처음 왔을 때부터 형들을 알아보았고 이것저것을 사용해서 형들의 마음을 찔러보았습니다. 그 형들 시험했습니다. 아직도 이전처럼 그런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직전 컨텍스트 창세기 44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연설이 요셉의 마음을 울립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잡아놓기 위해서 트랩을 만듭니다. 형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은잔을 집사를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은 후에 곡물을 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있는 형제들을 잡아서 은잔을 훔친 자를 적발하게 되지요. 그 은잔이 플롯대로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결격 사항이 없으니 모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 좋다. 하지만 베냐민만은 애굽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놔두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은 옛날 같은 그런 형들이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베냐민의 일로 다시 요셉 앞으로 자진해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자신이 길을 떠나올 때 그의 아비 야곱에게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 앞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자신을 베냐민 대신에 잡아두고 베냐민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이 안 올라가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재해를 만나 이렇게 콜랩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간청 소리가 요셉의 마음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종도 다 물리치고 내가 요셉이요, 이렇게 자신의 아이디를 드러냅니다. 자,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보다 분명한 말로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라는 단어를 써서 용서를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놀람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볼 때 죄를 용서한다는 구체적인 단언을 사용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있지 않아도 형들을 마음에서부터 이미 용서했다고 보입니다.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원수들이 아닌가요? 17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요즘 좀 빠르긴 하지만 17살 이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그때 아버지와 생이별을 시키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전락되어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게 새록새록 생각나지 않겠어요? 형들 보면 우리 한국인 정서라면 어떻겠어요? 시큰 죽지 않을 정도로 지폐고 난 다음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한국인들은 할 것 같은데 안 두들펴요. 요셉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해버립니다. 이런 어떻게 이런 통이 큰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제들보다 먼저 자신을 애굽에 보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7절은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비록 노예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8절에 위대한 신앙 간증을 합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비록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까지 왔지만은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17살 때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형들을 사용했다는 이해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오히려 형들의 사악한 행동을 사용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22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후에는 요셉은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큰 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아픔과 괴로움의 긴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요셉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역사 얘기가 나오니 무슨 행동이 나옵니까? 용서가 나옵니다. 자신에게 해를 가했던 형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괘씸하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악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요셉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과거에 일어난 아픈 일들을 바라보았던 점이 참 위대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통 큰 용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영적인 거인입니다. 거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현재에 당하고 있는 악들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온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위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이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말씀,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말, 용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앞에 유대인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고 관리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라고요? 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런 말 없이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십자가의 고통을 안 느끼셨을 거라고. 천만에 그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아파하셨고 탄식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소통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어떻게요? 온 신경이 여기에 집중돼요. 요거 빼니라고. 그렇지 않던가요? 못이 여기를 이렇게 박혔어요. 가시 면류관 쓰고 발에도 발목에도 대못이 박혀 있고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떻게 참아냈을까요? 십자가 저 넘어 부활의 세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죽음으로 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았고 또한 자신의 부활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 것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셉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자신의 시련과 고통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후에 형제를 용서했지만은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 자신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현장에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부활하신 다음에 용서하신 거 아닙니다. 현장에서 용서하셨어요.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상처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을 조건 없이 마음으로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야 했던 기간들이 지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팔려갈 때는 이해 못했어요. 울고 불고 난리 그런 난리를 쳤습니다. 내게 해악을 끼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원수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일은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을 즉각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원수를 향해서 열리지 않았고 데미지 난 내 감정이 치유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위선입니다. 위선. 그러나 내게 상처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말로 용서를 선포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없더라도 입으로 말로 용서 선포할 수 있어요. 용서를 선포한 후에 감정의 데미지 난 부분이 치유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인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형제자매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또한 우리와 친분이 있는 우리의 이웃사람이 내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저 사람 천국 가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천국 안 가요. 그럼 어디 갈래요? 지옥 가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상처 끌어안고 살다가 지옥 갈래요? 아니면 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오늘 이 시간 다 털어버리세요.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빚진 100다니엘이온 빚진 자기의 동료 빚을 낳는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지자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추궁하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감옥에 가두어 넣어버렸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하신 의도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셨던 용서의 메시지 뭐지요? 자기를 조롱하고 찌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를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모르게 아이들의 저지래 경상도 사투리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저들 속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 사람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주님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나는 아니야 이런 분들 아니에요.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나도 그들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용서의 천국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를 또 죄 용서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십자가 저 너머의 세계를 본 사람들은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 삶 저너머 죽음 저너머 부활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다리 선교회를 만들어서 복음 전파하고 있는 지금 한 60대 되신 최수동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뜨뜨미지근한 교회나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39세 때 중장비기사로 중동 건설 현장에 파견이 되어 일을 하다가 동료의 실수로 그만 두 다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다리가 잘립니다. 동료가 실수함으로 다리 하나를 잃었는데 그 동료가 자기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죽일 의도를 가지고 다른 다리 하나를 그만 똑 더 부러뜨립니다. 살해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도 죽지 않고 그 열사의 땅에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서 두 다리에 의족을 끼우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위해를 가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했을까요?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최 목사님의 간증에는 자신의 다리를 잃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에게 육체의 고통만큼 힘든 일이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3개월간 롤러코스터 타는 그 마음을 진정하고 그런 3개월간의 기도 끝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예수를 몰랐을 거라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지금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성 알지요?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이 세상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얼마나 피 맺힌 절규예요. 이런 경험했기에,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경험했기에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잖아요. 말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큰 용서의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의 눈, 자기의 과거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명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여 애굽을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오히려 자신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냈다는 이 깨달음, 이게 생기니까 용서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곳 보스턴 땅에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상처를 붙들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상처를 처리하고 자유롭게 한 세상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길은 내게 상처를 입힌 그 인물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 용서가 어디에서 나와요?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성령술로 확 가득 채워 맞땅구 되어야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의 손들이 보여야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저렇게 사용했구나, 그 남의 품어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 이곳 보스턴 땅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말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거 이거는 상처밖에 없어요. 분노와 증오밖에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를 보게 되면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 벌어지는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슬픈 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저기 보여. Then the eyes were opened. 주님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오늘 우리 1분 동안 이제 눈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요셉처럼 눈이 열려서 내 삶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내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